여기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KNLS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은 미 합중국 알래스카주 앵커 포인트에서 전파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과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담은 기도, 그리고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은 2025년 12월 22일 월요일입니다.
흙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치시기 전날 밤 기도하실 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월드 크리스천 한국 방송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신약성경은 읽기 쉬운 성경 번역본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구약성경은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새번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을 신약에서 한 장, 구약에서 한 장 함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누가복음과 구약 창세기입니다.
22장 유월절이라고 하는 누룩 없는 빵을 먹는 명절이 다가왔다. 높은 제사장들과 율법 선생들은 백성들이 두려워서 조용히 예수를 죽일 수 있는 길을 찾고 있었다. 예수의 열두 사도들 가운데 가리옷 사람 유다가 있었는데 사탄이 유다에게 들어갔다. 유다는 높은 제사장들과 성전을 지키는 경비원들을 찾아가서 예수를 그들에게 넘겨줄 방법을 의논하였다. 그들은 기뻐하며 그가 예수를 넘겨주면 그에게 돈을 주겠다고 약속하였다. 유다는 무리가 없을 때에 예수를 넘겨주려고 마땅한 기회를 엿보기 시작하였다. 누룩 없는 빵을 먹는 명절이 되었다. 이날은 유대 사람들이 유월절 양을 잡아 제사드리는 날이었다.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말씀하셨다. 가서 우리가 먹을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여라.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께 여쭈었다. 유월절 음식을 어디에 준비할까요?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가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면 물동이를 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 사람이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집주인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선생님께서 제자들과 유월절 음식을 먹을 손님방이 어디냐고 물으십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2층에 있는 넓은 방을 보여줄 것이다. 그 방에 자리가 다 마련되어 있을 터이니 거기에다 유월절 음식을 차려라. 이 말씀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이 가보니 모든 것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였다. 그들은 그곳에서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였다. 유월절 음식을 먹을 시간이 되어서 예수께서 상에 앉으셨다. 사도들도 그분과 함께 상에 앉았다. 예수께서 사도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고난을 당하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음식을 먹게 되기를 간절히 바랐다. 잘 들어라. 유월절이 상징하는 자유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온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다시는 유월절 음식을 먹지 않을 것이다. 예수께서 포도주 잔을 들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나서 말씀하셨다. 이 잔을 받아서 돌려가며 마셔라. 하나님의 나라가 올 때까지 내가 다시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을 것이다. 그러고 나서 예수께서 빵을 들어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 빵을 떼어 사도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다. 이 빵은 내가 너희를 위해 내어주는 내 몸이다. 나를 기념하여 이 일을 행하여라. 이와 마찬가지로 저녁을 잡수신 뒤에 포도주 잔을 들고 말씀하셨다. 이 포도주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과 맺으시는 새로운 계약의 표시이다. 이 새로운 계약은 내가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내 피로 시작된다. 예수께서 이어서 말씀하셨다. 잘 들어라. 어떤 사람이 곧 나를 배반할 것이다. 그 사람의 손이 내 손과 함께 이 상 위에 있다. 사람의 아들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갈 것이다. 그러나 사람의 아들을 넘겨주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미칠 것이다. 그러자 사도들은 우리 가운데 선생님께 그런 짓을 할 사람이 누구일까? 하고 수군거렸다. 또한 사도들 가운데 말다툼이 벌어졌다. 자기들 가운데서 누구를 가장 높은 사람으로 여길 것이냐를 두고 일어난 것이었다. 그것을 보고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세상 나라의 왕들은 자기 백성을 힘으로 다스린다. 그리고 권세를 가진 사람들은 백성을 돕는 위대한 사람으로 불리기를 바란다. 그러나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 가장 큰 사람은 가장 어린 사람처럼 되어야 하고 다스리는 사람은 섬기는 사람처럼 되어야 한다. 상에 앉아있는 사람과 그 사람에게 시중을 드는 사람 가운데 누가 더 높은 사람이냐? 상에 앉아있는 사람이 아니냐? 그러나 나는 너희들 가운데 시중 드는 사람으로 와 있다. 너희는 내가 많은 어려움을 겪는 동안 나와 함께 있었다. 내 아버지께서 내게 왕으로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주셨다. 나로 너희에게 같은 권한을 준다. 너희는 내 나라에서 나와 함께 내 상에 앉아 먹고 마시며 각기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의 열두 가문을 다스릴 것이다. 시몬아, 시몬아, 들으라. 농부가 좋은 밀과 나쁜 밀을 가려내려고 키질하듯이 사탄이 너희 모두를 밀처럼 키질하겠다고 요청하였다. 그러나 나는 내 믿음이 꺾이지 않도록 너를 위해 기도하였다. 내가 내게로 다시 돌아올 때에 내 형제들이 더 굳센 믿음을 가지도록 도와주어라.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저는 주님과 함께 가는 것이라면 감옥에 갈 각오도 되어 있고 죽을 각오도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베드로야, 오늘 수탈기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모른다고 말할 것이다. 예수께서 사도들에게 물으셨다. 나는 너희를 사람들에게 내보내면서 돈 주머니도 식량 자루도 그리고 신발도 없이 보냈다. 그렇다고 너희에게 부족한 것이 있었느냐? 사도들이 대답하였다. 없었습니다. 예수께서 사도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나 이제는 돈 주머니나 식량 자루가 있으면 그것을 챙겨라. 칼이 없으면 겉옷을 팔아서라도 한 자루 사도록 하여라.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사람들이 그가 범죄자라고 말하였다 라는 성경 말씀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그 말씀은 나를 두고 쓰인 것이고 이제 그 일이 일어나고 있다. 제자들이 말하였다. 보십시오. 주님, 여기 칼 두 자루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그 이야기는 그만하면 되었다. 예수께서 늘 하시던 대로 예루살렘을 떠나 올리브산으로 가셨다. 제자들도 그분을 따라갔다. 그곳에 이르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기도하여라. 그러고 나서 예수께서는 돌을 던지면 닿을 만한 거리쯤 가셔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다. 아버지, 아버지의 뜻이라면 이 고통의 잔을 저에게서 치워주십시오. 그러나 제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그러자 하늘에서 천사가 나타나 예수의 힘을 북돋워 드렸다. 예수께서 있는 힘을 다하여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피처럼 흘러 땅에 떨어졌다. 예수께서는 기도를 마치시고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오셨다. 제자들은 슬픔에 지쳐 잠들어 있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자고 있느냐? 어서 일어나서 유혹을 이겨낼 힘을 주시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여라. 예수께서 아직도 말씀하고 계실 때에 한때의 사람들이 몰려왔다. 열두 사도 가운데 한 사람인 유다가 앞장서고 있었다. 유다는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다가왔다. 예수께서 유다에게 말씀하셨다. 유다야, 너는 입맞춤으로 사람의 아들을 원수들에게 넘겨주려고 하느냐?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고 예수께 여쭈었다. 주님, 저희가 칼로 저들을 칠까요? 그리고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 자기 칼로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그의 오른쪽 귀를 잘라버렸다. 예수께서는 그만두어라 하고 말리시며 그 종의 귀에 손을 대어 고쳐주셨다. 예수를 잡으러 온 무리는 높은 제사장들과 성전 수비대 장교들과 장로들이었다. 예수께서 그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어찌하여 칼과 몽둥이를 가지고 왔느냐? 너희는 내가 강도인 줄로 아느냐? 나는 날마다 너희와 같이 성전에 있었지만 너희는 나를 잡으려 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의 때요 어둠의 세력이 판을 치는 때이다. 무리는 예수를 잡아 대제사장의 집으로 데리고 갔다. 베드로는 멀찍이 떨어져서 따라갔다. 군인들은 안마당 한가운데 불을 피우고 모여 앉았다. 베드로도 그들과 함께 앉아 있었다. 여종 하나가 베드로가 그들 가운데 앉아 있는 것을 보았다. 그 여자는 베드로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며 말했다. 이 사람도 예수와 함께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그렇지 않다고 말하였다. 여보시오, 나는 그 사람을 알지도 못합니다. 조금 뒤에 다른 사람이 베드로를 보고 말하였다. 당신은 예수를 따라다니던 패거리 가운데 한 사람이요. 베드로는 여보시오, 나는 아니요 하고 말하였다. 한 시간쯤 지나서 또 다른 사람이 말하였다. 틀림없이 이 사람은 예수와 함께 있었어. 이 사람도 갈릴리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자기 말이 틀림없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베드로는 여보시오, 나는 당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소 하고 말하였다. 베드로가 말을 하고 있을 바로 그때에 수탉이 울었다. 주께서 몸을 돌려 베드로를 똑바로 바라보셨다. 베드로는 그제야 오늘 수탉이 울기 전에 너는 세 번 나를 모른다고 말할 것이다 하신 주님의 말씀이 생각났다. 베드로는 밖으로 나가 슬피 울었다. 예수를 지키던 사람들이 예수를 놀리고 때리기 시작하였다. 그리고는 예수의 눈을 가리고 너를 때린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맞혀 보아라 하고 말하였다. 그들은 온갖 말로 예수를 모욕하였다. 날이 밝자 높은 제사장들과 율법 선생들과 백성의 장로들로 이루어진 의회가 모이자 예수는 그들 앞으로 끌려갔다. 그들은 이렇게 말하였다. 그대가 그리스도이면 우리에게 그렇다고 말하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하여도 당신들은 믿지 않을 것이요. 그리고 내가 당신들에게 물어도 당신들은 대답하지 않을 것이요. 그러나 이제부터 사람의 아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을 것이요. 그들은 모두가 물었다. 그렇다면 그대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당신들의 말이 옳소. 그러자 그들이 말했다. 이제 무슨 증거가 다 필요하겠는가? 우리가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직접 듣지 않았는가?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본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에게 연락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이메일입니다. 이메일 주소는 knlskorea@gmail.com입니다. 우편을 보낼 수 있는 주소는 서울 강서우체국 443 54호이며 우편번호는 07582입니다. 창세기 제39장. 요셉이 이집트로 끌려갔다. 요셉을 이집트로 끌고 내려간 이스마엘 사람들은 바로 신한 경무대장 이집트 사람 보디발에게 요셉을 팔았다.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셔서 앞길이 잘 열리도록 그를 돌보셨다. 요셉은 그 주인 이집트 사람의 집에서 살게 되었다. 그 주인은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며 요셉이 하는 일마다 잘 되도록 주님께서 돌보신다는 것을 알았다. 주인은 요셉이 눈에 들어서 그를 신복으로 삼고 집안일과 재산을 모두 요셉에게 맡겨 관리하게 하였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안일과 그 모든 재산을 맡겨서 관리하게 한 그때부터 주님께서 요셉을 보시고 그 이집트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리시는 복이 주인의 집안에 있는 것이든지 밭에 있는 것이든지 그 주인이 가진 모든 것에 미쳤다. 그래서 그 주인은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요셉에게 맡겨서 관리하게 하고 자기의 먹거리를 빼고는 아무것도 간섭하지 않았다. 요셉은 육모가 준수하고 잘생긴 미남이었다. 일이 이렇게 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을 하며 나하고 침실로 가요 하고 꾀했다. 그러나 요셉은 거절하면서 주인의 아내에게 말하였다. 주인께서는 모든 것을 나에게 맡겨 관리하게 하시고는 집안일에는 아무 간섭도 하지 않으십니다. 주인께서는 가지신 모든 것을 나에게 맡기셨으므로 이 집안에서는 나의 위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나의 주인께서 나의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한 것은 한 가지뿐입니다. 그것은 마님입니다. 마님은 주인 어린의 부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가 어찌 이런 나쁜 일을 저질러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요셉이 이렇게 말하였는데도 주인의 아내는 날마다 끈질기게 요셉에게 요구해 왔다. 요셉은 그 여인과 함께 침실로 가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아예 그 여인과 함께 있지도 않았다. 하루는 요셉이 할 일이 있어서 집 안으로 들어갔는데 그 집 종들이 집 안에 하나도 없었다. 여인이 요셉의 옷을 붙잡고 나하고 침실로 가요 하고 졸랐다. 그러나 요셉은 붙잡힌 자기 옷을 그의 손에 버려둔 채 뿌리치고 집 바깥으로 뛰어나갔다. 여인은 요셉이 그 옷을 자기의 손에 버려둔 채 집 바깥으로 뛰어나가는 것을 보고 집에서 일하는 종들을 불러다가 말하였다. 이것 좀 보아라. 주인이 우리를 웃음거리로 만들려고 이 히브리 녀석을 데려다 놓았구나. 그가 나를 욕보이려고 달려들기에 내가 고함을 질렀더니 그는 내가 고함 지르는 소리를 듣고 제 옷을 여기에 내버리고 바깥으로 뛰어나갔다. 이렇게 말하고 그 여인은 그 옷을 곁에 두고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렸다. 주인이 돌아오자 그에게 이렇게 일러바쳤다. 당신이 데려다 놓은 저 히브리 사람이 나를 농락하려고 나에게 달려들었어요. 내가 사람 살려고 고함을 질렀더니 옷을 내 앞에 버려두고 바깥으로 뛰어나갔어요. 주인은 자기 아내에게서 당신의 종이 나에게 이 같은 행패를 부렸어요 하는 말을 듣고서 화가 치밀어 올랐다. 요셉의 주인은 요셉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었다. 그곳은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곳이었다. 요셉이 감옥에 갇혔으나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면서 돌보아 주시고 그를 한결같이 사랑하셔서 간수장의 눈에 들게 하셨다. 간수장은 감옥 안에 있는 죄수를 모두 요셉에게 맡기고 감옥 안에서 일어나는 온갖 일을 요셉이 혼자 처리하게 하였다. 간수장은 요셉에게 모든 일을 맡기고 아무것도 간섭하지 않았다. 그렇게 된 것은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며 주님께서 요셉을 돌보셔서 그가 하는 일은 무엇이나 다 잘되게 해주셨기 때문이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라.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나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을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진매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 부으시어 나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주시니 내 잔이 넘칩니다. 진실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가 산 날 동안 나를 따르리니 나는 주님의 집으로 돌아가 영원히 그곳에서 살겠습니다. 읽어드릴 말씀을 통해서 나는 더 바랄 것이 없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나눕니다. 다윗은 본래 양을 이끄는 목동이었습니다. 그 자신의 목자의 역할과 자신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역할을 대비시키면서 자신의 했던 일에서 실제적인 경험을 하나님의 이끄심에 견주어서 이 시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인터넷 게임에 빠져있는 네티즌이라면 아마도 이 시편을 이렇게 바꿔서 읽을 수도 있습니다. 컴퓨터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신나는 게임으로 인도하시며 세계 각국으로 인도하신도다. 내 쾌락을 만족시키시고 인터넷의 명예를 걸고 나를 야한 사이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비록 실직 중에 있을지라도 당장은 모든 근심에서 해방시키시며 내일의 걱정에서 망각해 하심이라. 컴퓨터의 키판과 마우스가 나를 즐겁게 하나이다. 당신께서 무엇보다도 나의 시력과 건강을 훔쳐가시는도다. 나의 앞길이 될 대로 될지라도 나는 여전히 컴퓨터 앞에 그하리로다. 우스갯소리 같지만 한 사람의 인도자가 누구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목자는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하면은 양의 의식주의 문제를 책임지고 생명을 책임지는 양에게 있어서는 가히 절대적인 존재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목자로 인정한다면 그만큼 의존적이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주님께서는 선언하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요한복음 10장 11절이죠. 실제로 주님은 나와 여러분의 생명을 위하여 기꺼이 목숨을 버리신 분이십니다. 선한 목자이신 주님께서는 결코 한 마리의 양도 잃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그만큼 우리 주님은 한 사람의 잃어진 영혼을 귀하게 찾으십니다. 우리의 목자가 누굽니까? 이 우주의 주인이신 창조주 하나님이 목자가 되십니다. 그냥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보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의미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냈다 하라. 출애굽기 3장 14절이죠. 이런 분이 우리를 책임지시는데 무엇이 두려우며 무엇이 부족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제목에 있는 말씀이 나는 더 바랄 것이 없나이다. 한마디로 나는 더 바랄 것이 없다는 고백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주님 권력, 우리 주님의 재력 무엇이 부족합니까? 그런 분이 우리를 지원하신다는데 걱정될 것이 무엇입니까?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는 생명으로 인도하신다는 약속이십니다.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은 한마디로 조용한 물가, 잔잔한 물가를 말합니다. 요즘처럼 비가 많이 오면 흙탕물에 소용돌이 치며 내려가는 물가는 보기만 해도 오싹합니다. 노랫소리처럼 흐르는 조용한 물가, 어린아이가 들어가도 안전한 물가, 그곳이 과연 세상에 존재할까 생각해봅니다. 주님이 목자 되시면 어디나 그런 물가가 됩니다. 찬송가 386장 1절에 보니까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원수 마귀 손 못 대고 환난 풍파 없도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고백하는 찬양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때로 세상 꼴을 보며 질병 때문에 낙심된 영혼, 상처난 영혼을 회복시키시는 것은 결코 우리의 행위 때문이 아닌 우리가 그분의 양이라는 이유 때문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은혜로우신 여호와, 다만 주님을 믿고 의지한다는 이유 때문에 싸매시고 붙드시고 고치십니다. 두 번째는 두려움을 제거하십니다. 때로 죽음에 내려가는 것 같은 위기에 있을 때에도 자신의 목숨을 바쳐 보호하시는 사랑으로 불담이 되시는 주님을 보며 안심하게 됩니다. 주님께 절대적으로 순종만 하면 결코 악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세에게 들려줬던 지팡이, 그 지팡이가 가리키기만 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지팡이가 오늘 우리에게는 없습니까? 그보다 더 큰 위력을 주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마태복음 11장 11절입니다. 어떤 절망의 늪을 지날지라도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좌우로 지키시기 때문에 무난히 지날 겁니다. 오히려 때로 뒤돌아보면서 내가 어떻게 저 위기의 순간을 거쳐왔을까고 감사와 안도의 숨을 쉴 때도 있는 정말 스릴 있는 삶이 아닙니까? 아마도 우리가 천국에 이를 때는 더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5절 상반절인데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나를 위한 잔치상을 배설하여 나를 격려하시고 내가 너를 인정한다 선언하시는 살맛 나는 인생이 되게 하시는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양된 것이 얼마나 다행입니까? 내 잔이 넘치나이다. 5절 4반절인데 컵이 넘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승리와 감격의 축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6절 말씀 중심으로 평생을 보장하시겠다는 약속이 최종적으로 주어지고 있습니다. 진실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를 따르리니 나는 주님의 집으로 돌아가 영원히 그곳에 살겠습니다. 참으로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살리로다. 나를 따르리니 무엇이 따릅니까? 앞에서 약속하신 모든 것들이 지속된다는 약속으로 들립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죄를 향하여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다른 측면, 즉 보시기에 좋았더라를 연발하시던 구속된 성도들을 향하신 사랑과 기쁨이 가득하신 모습으로 사람에게서 표현하기 어려운 모습입니다. 대개 사람들은 좋은 대상의 주인이나 동역자까지도 놓치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데 여기서는 오히려 복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복을 가지고 나를 조치신다는 약속입니다. 한 달만도 고마운데 1년도 너무나 감개 무량한데 나의 평생에 그리고 영원까지 선하심과 인자하심의 모습으로 복을 가지고 나를 가는 곳마다 이끌어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겠다 했는데 안전의 보장을 의미합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에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약속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집은 복의 보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라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지은 구원의 보장입니다. 이사야서 41장 9절에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너에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 버리지 아니하였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집은 영원의 보장입니다. 시편 103편 17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미치리니 기록되고 있습니다. 시편 121편 8절에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라는 의미하는 약속의 중심이 영원의 보장인 거지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요 교회입니다. 바울은 옥중서신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하는 맛이 나고 예배하는 맛이 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복의 자리에서 떠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그리스 시대나 중세에서는 사람의 이성이나 윤리를 절대 기준으로 삼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실제로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를 역사가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범죄한 사람 이성은 사람의 안전을 절대로 보장해주지 못합니다. 그리스도 중심의 사고만이 인류를 전쟁과 대립의 공포에서 구해줄 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삶의 이유가 되시고 척도가 되시고 시각이 되시는 삶은 그야말로 살아볼 만한 인생이 아닙니까? 우리의 평생을 가지고 뛰어들어도 결코 후회하지 않을 선하신 목자, 그분이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천하를 가진 것이나 다름이 없고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고 요즘 우리가 말하는 대로 끝내주는 감격이 아닙니까? 컴퓨터 게임에만 이겨도 소리를 지르며 난리 법석을 치는데 그것은 순간의 승리일 뿐입니다. 여호와를 목자로, 예수들을 목자로 모신 삶은 이미 평생을 이겨놓은 삶입니다. 이 험악한 세상에서 우리의 안전을 책임지시고 어떤 어려움에 있어서도 책임지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복을 가지고 우리를 조치시는 분, 어디나 복을 가지고 따라오시는 분, 그분에게서 도망치고 싶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히 인생의 절정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더 바랄 것이 없나이다. 이제후로는 주님 외에는 더 이상 내게 필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는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여러분 모두의 고백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함께 묵상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하늘아버지십니다. 모든 부모가 그렇듯이 하늘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첫째,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소원이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를 위해서는 회개가 필요합니다. 에스겔 18장 32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둘째, 하나님은 우리가 진리를 알고 그를 통해 자유를 얻기를 원하십니다. 그 말씀이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셋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시고 그 특권을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넷째, 하나님은 우리가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백성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디도서 2장 14절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물론 우리의 선한 행위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선한 삶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은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라고 했습니다. 다섯째, 하나님은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죄악으로 누리는 낙은 잠시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은 영원히 지속되는 궁극적인 선물입니다. 여섯째, 하나님은 우리가 평화를 찾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사는 세상은 염려할 일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고 기도드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곱째, 하나님은 우리가 영원한 본향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요한복음 14장에 나오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고 궁극적인 영원한 하늘나라를 예비하신 분은 우리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 기도하기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영원토록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저에게 이처럼 그리스도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구의 최북단 알래스카에서 송출하는 이 전파가 알래스카를 넘어 러시아, 중국, 한반도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오늘 저희에게 필요한 육적, 영적 양식을 공급해 주옵시고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주시는 진리의 말씀 안에서 참된 자유와 생명을 얻게 하옵소서. 이 세상에 온갖 시험에 들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거역하는 악한 자로부터 저희를 지켜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